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운동 경기와 대회를 보면 각 분야에서 정말 여러 예선 과정을 통과한 최고 실력의 선수들이 펼치는 활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라든지 조정, 로잉 같은 것 이런 것처럼 엄청난 지구력을 요구하는 그런 종목에서는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탈진 상태로 주저앉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자신의 체력과 기술과 정신력을 총동원해야만 겨룰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만큼 결승선을 앞서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정말 내 전부를 쏟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스스로 이루은 구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면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너희의 행위를 통해 이룬 것이 아니니 곧 아무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 이처럼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곧 우리의 어떤 분투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한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높은 값입니다. 우리가 사회법을 범하면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아서 우리가 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그 사회의 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한 값은 참으로 높은 값이고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값이며 오직 죄와 허물이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끝까지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남아주신 성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실 수 있는 높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이 탈진에 이르는 나의 노력과 구원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탈진에 이르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 우리 자신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고요.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의 노력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1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눈으로 잠시 훑어봐도 협력, 대적, 고난, 싸움 이런 단어들이 눈에 잡히고요. 눈에 들어오고요. 이와 같이 정말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닌 몸과 마음의 수고를 뜻하는 개념의 단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어들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그 27절 첫 문장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협력, 대적, 고난, 싸움 이와 같은 단어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값지게 지불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과 확신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누구와 함께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지 알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쏟길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가 빌립보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약학자 중에 한 분인 브루스 로우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한 글을 쓰셨을 때 그 글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Philippians is a letter of friendship. 빌립보서는 우정의 편지, 곧 동역과 형제 자매의 편지이다. Philippians is a letter of friendship, that is partnership or brotherhood.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와 그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그 지역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와 같은 friendship, 이와 같은 우정 어린 관계를 복음의 코이노니아라고 칭하면서 1장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지역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인도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더욱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으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죽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이 복음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이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열심히 생활하든지 아니면 죽음에 직면했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기를 목적하고자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묵상을 우리가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자면 결국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삶이라는 점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봅니다. 그리고 그 27절에서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은 없다. 다른 식으로 사는 삶은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 단어로 강조하고 계시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이것이다. 오직 너희가 전념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것이다. 오직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육상 선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결승선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뛸면 뛸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열심히 뛰면 뛸수록 그 뒤에 허탈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지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마음을 아낌없이 쏟으면서 훗날 결승선에서 후회나 허탈감이 아닌 복음의 환희와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죠. 27절과 28절 상반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문법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이 세 가지 행동이 보이는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 보면 서라, 협력하라, 두려워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문법상 보면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보고자 하는 빌립보 그 지역교회에서 보고자 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그 문장이 마쳤죠. 그 긴 문장이 그 부분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위해 여러분들이 전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 핵심어를 중심으로 우리 남은 시간 한번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본문에 없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기억하자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다면 이것은 참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강조하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강조하신 그 말씀 사이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또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박해가 무섭습니다. 공격을 받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그 공격 앞에서 담대해지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일을 감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28절 마지막에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 29절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가 자격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멈추고 이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위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한참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제에 전념하면서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결승선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사는 삶도 멈추고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무엇을 위함인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의 생각을 어떤 거창한 곳에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이 상황,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태,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팬시하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임재라고 하고 또 라틴어를 동원해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계신 곳이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해 주신 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본질적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영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처럼 기억하면서 나는 두 가지를 추가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최고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스올과 같은 지하세계에 내려간 것 같은 열악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 그 장소에 대해, 거기에 얽혀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하세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권자가 계십니다. 내 앞에서 주권을 행세하는 어떤 강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주권자이지만 그 주권자 위에 그의 행사를 허락하시거나 불허락하시는 최고 주권자가 계시니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서 주권을 행세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권자가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을 했던 시편 139편에서도 그 점을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했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쏟으시는 중에 나는 그냥 이렇게 좀 제일 나중에 관심을 보이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 그러니까 가장 주의 깊게 나에게 관심을 쏟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시편 기자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한다는 사실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계실 뿐 아니라 코람데오 이곳에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주권을 행세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를 주관하시는데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나를 위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세 번째로 강조한 모습을 보십시다. 선 모습, 서라,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28절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일 때 그런 우리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들을 위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그들을 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저와 같이 19살 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한때 완전히 그쪽 세력에 있었던 사람이죠. 누가 나를 위하고 있는지 몰랐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옳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이 옳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요. 죄로 망가진 사람의 마음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하게 되고요. 죄로 망가진 사람의 목적은 머지않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의롭게 살고 성경의 어떤 기준으로 봐도 야, 저 사람 되게 착하다. 참 필요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또 그런 말도 있죠.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불신자의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성경을 믿지 않지만 성경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우리의 구원과 복음에 관련된 부분을 증거할 때 머지않아 충돌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싫다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점에 대해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충돌한다는 그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옳구나. 이걸 우리가 언제 합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 수고하는데 그런 나를 대적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참 옳으시다. 성경이 옳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와 충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세게 충돌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곳에 계시면서 주권을 행세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두렵고 떨어야 되는가? 난가? 아니다. 저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저주의 언어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와 저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이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는 복음이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 두렵고 떨어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 기억할 수 있어요. 믿음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 앞에서 이처럼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 극우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세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 접하면서 내가 그런 곳에 가면 나도 그런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있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장담을 한다면 그 장담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어떤 담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그런 위치에 갔을 때 뭐 멀리 가지 마십시다. 뭐 아랍 국가 말고 뭐 오클랜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의 답을 내 안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열악한 자리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위치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하셨다면 이곳에 계시고 주권을 행세하시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써 나는 나에게 필요한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서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따져보자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창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주권자, 나를 위하시는 분. 거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주 해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자주 생각합니까? 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시선을 돌리면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목적,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일들 성경 속에서 기억하고 마음으로 헤아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행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자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승선을 향해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시로 반복적으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리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목적에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주 기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어쩌면 간단해서 하지 않는 이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 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붙잡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기억하자입니다. 기억하라.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서 있다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27절이었죠. 서 있는 모습인데 제가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거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라는 부분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 첫 번째 표현 서다 서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집중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은 군대에서 군사 용어로 많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가 하면 아군의 전략에 필요한 어떤 고지, 보통 그 고지이죠. 고지를 이제 점령을 하고 할 때 이 단어가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지를 점령한다라는 의미로 서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한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그 점령한 곳을 다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기의 위치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곳에 서 있고 머물러 있는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군사용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그 거센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이 요새를 지키고 고지를 지켜나가는 그곳에 서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그 이미지로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메시지, 그 복음과 그 복음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그곳에 서서 머물러 있는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최근 지난 한 20, 30년에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면서 시대가 굉장히 그 겉모습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어 나가면서 지역교회들은 교회의 현대화 과정을 밟아갑니다. 또 때로는 교단 차원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문화를 반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형성되는 어떤 패턴입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누가 반대한다면 그냥 다짜고짜 문화는 나쁜 것이야 반대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인류적인 행동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좋은 문화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는 문화일 수 있고 반대길로 갈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런 패턴으로 교회 안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도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 문화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른 문화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을 향하는 문화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다짜고짜 우리가 거부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문화를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일들 그러니까 경계해야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문화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어떤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삶의 패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문화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교회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교회가 그 문화에 동의하고자 해서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동의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변질시키는 행위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질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대 이 문화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문화 그것이 전도 바른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반영시켜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말만 놓고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어느 교회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문화를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속속히 드러납니다. 이런 문화가 오늘 2019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시대에서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잘못된 문화가 다수의 의견일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서 그 자리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변질시킬 수 없는 것, 절대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를 지켜라, 서 있어라 라는 말씀을 단수형으로 안 하고 복수형으로 공동체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셨던 그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문서이지요.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죄송합니다.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8절만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지 말아라, 버티고 서 있어라 라는 개념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적은 능력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적용이 되는 것이 어떤 교세, 교인의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처럼 이 소형 교회인 우리처럼 이런 어떤 공동체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고 서 있었다. 앞으로도 그러라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잘된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작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죠. 똑같은 논리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잘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는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축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하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소형교회이든 중형, 대형교회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대되는 세력 앞에서도 움직이지 말고 양보할 수 없고 그 자리를 지켜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지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교세의 숫자나 우리의 어떤 규모 이런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복음의 바탕으로 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 때 복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우리 레이 오틀란드 목사님의 책을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잊지 못할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은사를 쏟아야 하는가? 그것은 복음인데 그분이 설명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복음 교리 그리고 복음 교리가 낳는 복음 문화이다. 성경을 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자리, 공식적 비공식적인 교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바른 내용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서로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고 그분이 참 그런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을 서로 실천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신 것이 세 가지가 교회에 풍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무엇 세 가지인가 하면 먼저 복음. 복음이 계속 주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주입이 되고 복음이 풍부하고 두 번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두 번째는 세이프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 허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공동체에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당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세이프티가 풍부한 곳. 복음, 세이프티, 세 번째는 타임이라고 하십니다. 시간.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더딘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의롭게 변화하고 저 사람이 성화되는 것에 대해 내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변하지 않으시면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로 뒷바라지하고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교우가 되어주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세이프티, 안전과 타임, 시간 세 가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복음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바른 교회 공동체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규모와 무엇과도 상관이 없이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면 크게로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그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고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함이 분명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서 있으라 세 번째로는 분투하라입니다. 저는 분투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본문으로 가면 협력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협력하라라는 것이 틀린 번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함께 분투한다이기 때문에 협력하라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 그 공동체적인 것과 더불어서 강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분투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올인해서 내가 정말 탈진산재 이를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해나간다라는 그 개념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협력하다라고 번역이 되고 제가 분투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 단어는 순 아틀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틀레오라는 그 부분에서 영어로 하면 athlete, 운동선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 아틀레오는 어떤 것인가 하면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정말 탈진 상태가 될 때까지 열심히 뛰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쓰러지는 것처럼 함께 분투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자라서 30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싸운다고 싸움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또한 운동선수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달리기 예를 들어 마라톤을 마치고 나서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 상태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단어가 절정을 이룬 그런 모습입니다. 또 마라톤의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뛰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마라톤 하신 분들도 분이 계신데 저는 없습니다. 근데 몇 마일 뛰어는 봤죠.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면서 나의 체력과 정신력과 모든 것이 쏟아지면서 속 안에서 오는 그 괴로움, 이것이 사도인 나에게만 주신 그런 어떤 사명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지역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쉬엄쉬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자리를 지켜서 있으면서 이 일을 위해서 분투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이 점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구절 27절로 돌아가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이 표현은 시민답게 라는 말씀입니다. 번역을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그 모습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자격을 따집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구도 자격을 주장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포함시켜 주셨으니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행세를 하라. 그 시민의 모습에 걸맞는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스티브 러스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희석시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은혜는 우리가 그 법을 받들도록 우리를 북돋아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이루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이처럼 분명합니다. 오직 복음의 진전이라는 이 목적을 우리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것을 이루어가며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복음적인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복음적으로 사는 삶의 자리에 서서 머무르십시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협력의 공동체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바른 복음적인 삶에 서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일을 하기 위해 협력하고 분투할 것을 저희에게 명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할지 저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변두리 주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확대시키는 저희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붙잡기에 서서 머물러 있으며 또 이 모든 일에 대해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분투해 나가는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날부터 끝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